여러분 혹시 차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멋진 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스톤 마틴이라는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그런 멋진 차를 선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차를 이렇게 선물해 준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왕국으로 나라로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차를 줬어요. 이 차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 멋진 것은 제가 이 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운전해 보셨나 봐요. 이런 차들은 그죠? 좀 꿈만 꿔도 막 가슴이 뛰거든요. 차를 여러분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나 뭐 슈퍼카를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그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 차의 엔진 소리 막 웅웅한 소리 있죠. 흉내나지 못하겠는데 부릉부릉 그 가슴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차의 야성미 넘치는 핸들을 통해서 그 차를 온전히 느끼는 거죠. 그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풍경을 즐기고 차의 승차감, 속도감 등을 즐기면서 그 주인이 초대한 나라로 그곳으로 향하여 차를 몰고 출발하는 게 아마도 그 차를 선물 받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을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웬일인지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그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다 선물을 받았는데 자기 차를 운전할 생각이 없어요. 누군가는 쇼윈도에 이렇게 세워두고 차를 자랑만 합니다. 아, 내 멋진 차. 멋있죠? 자랑만 합니다. 누군가는 운전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하지. 내가 이 차도 끌 수 있어.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심지어 그 차에 문자, 미러, 사이드 미러, 타이어 이런 부품을 팔아서 자기가 필요한 거 막 사고 있고 그 차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한두 명만 그러고 있으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가? 뭐하러 힘들게 운전해서 그 나라 가야 될까? 그곳을 가야 할까? 여기서 이 차 팔아서 아니면 자랑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잠긴 찰나에 저 건너편 도로에서 붕 하고 차가 한 대 와서 서더니 빵빵 하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여러분 모두 사랑하신 우리 김훈진 담임 목사님께서 멋진 차를 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어서 시동 틀고 갑시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차를, 멋진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그 차를 온전히 달리게 할 수 있는 키, 열쇠도 우리 손에 선물로 주어주셨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와도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주랑 많이 비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대인 세상은 그리 녹록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무슨 이 레이싱 장소처럼 쫙 펼쳐져 있는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차를 방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이 세상은 무자비하게 흔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불어넣어줬어요.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는 존재, 억압하는 존재, 마치 독재자 같은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하게끔 우리의 생각을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과 이성이라는 것에 힘을 막 실어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게 했습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증거가 증명되지 않는 세상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또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한 존재들, 즉 영적인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만들어진 존재이거나 아니면 필요하다 생각하면 선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OTT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하나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무속신앙이 주제로 한 하나의 예능인데요. 하나님, 즉 영적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무속인들이나 무속들의 즉 귀신이라는 악한 영의 빙이 된 무속인들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패널들은요, 그 무속인들 막 이상한 쇼를 하거든요. 뭐 흔들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러운가 봐요. 그죠? 막 흔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경이로운 반응을 보여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과학을 숭배하면서 보여지는 증거와 증명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즉 악한 영들에게는 열광한다? 이들은 결국엔 보이지 않고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이익을 주며 자신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존재만 따르고 싶다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따를 존재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거죠. 이런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복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 이 세상과 실체,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가 내 실질적인 삶과 일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멀리 동떨어져 있어 보이기 시작해요. 실질적 유익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안락하면서 심지어 더 풍성하게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들은 되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더 나아가 이런 무당들처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더 잘 알고 이해해주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니 슬금슬금 세상 속에서 현실과 이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한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에서 이러한 모습들은요, 상당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속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며 딜레마 혹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지 말고 보이는 로마 황제 숭배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쌓아서 보이지 않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구원을 성취한다는 우리 율법주의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랑 편하게 친하게 지내면서 편하게 살아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위협했고 실제로 그들을 핍박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구원과 그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그 잘못된 복음과 그들의 귀에만 좋아 보이는 그 소식들, 그 복음들에게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 영혼을 준비하는 온전한 길에서 이탈하는 것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본문 8절과 9절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는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점 지치고 낙담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올바로 살아내려고 바둥바둥 거려도 내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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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려도 주님이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오신다면서요. 2000년 지났는데. 그죠?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 반대로 즉각적이고 너무나도 화끈해 보입니다.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시간의 굴레 속에서 고된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스물스물 타협하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시간 안에 갇혀서 시간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심지어 천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그 시간이라는 굴레 밖에 서 계신 시간까지도 통치하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천년, 2000년 이렇게 고단한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힘듭니다. 이 시간이 어렵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잘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시간이 버겁습니다. 그러한 얼음 중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는, 의존하면서 심지어 예배하고 섬길 수도 있는 세상은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모두 불타 사라지듯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불에 녹듯이 사라지고 그 안에 감춰진 것,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선한 것,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의 실체가, 더 정확히 말하면 악한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탱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실체가 그날에 분명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당장 편하다고 즐겁다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다는 진짜 진짜 큰일 난다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쳐다보시고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답게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올바른 삶의 자세 혹은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이 해당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강요하시기까지 하시죠. 그 한 가지가 뭐죠?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뜻이죠?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구별된, 차이가 난다, 구별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 즉 이 다름은 그저 종류가 다르거나 생김새가 다른 것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차이점, 구별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연필과 저 연필이 다른 연필입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은 두 연필 사이에 단순한 모양새나 길이나 여러 가지 색연필과 그냥 연필 사이에 그런 단순한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연필은 아니에요 라는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연필, 생김새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고 구성도 똑같은 연필을 가지고 똑같은 글을 써도 명필인 사람, 즉 한석봉이 쓰는 글과 악필 중에 악필인 제가, 예, 정말 악필이거든요. 제가 쓰는 글은 전혀 어떤 글이에요? 같은 글일까요? 다른 글이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즉 거룩함은 가치의 차이, 본질적 차이, 의미적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차이, 구별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근거는 바로 모든 창조물과 초월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즉 구별됨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는 그 어떠함을 내 삶 속에 담아내고 또한 실천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 주제에 한해서 딱 한 가지만 너무나도 속성이 광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과 초월적으로 구별되셔서 섞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적 순결함과 순수함은 너무나도 초월적인 것이어서 그 어떤 죄의 모양도 섞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닮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 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러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 기준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감성의 근거들을 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실천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도 지겨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알려주시고 정의하는 것들로부터 구별, 즉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죄에 관한 다른 정의의 의미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기준을 더 잘 알고 그분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 산 사람들과 본질적인 의미에서 구별된 거룩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자세에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필수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삶의 태도, 이 거룩이라는 삶은요, 또 다른 태도, 또 다른 자세와 합쳐져야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와 이 거룩이라는 자세가 합쳐져야 온전한 힘이 발휘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쓰시죠? 경건 생활, 경건한 삶, 경건한 사람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경건은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이 경건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영어로는 가들리네스라고도 표현하죠.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올바른 태도의 예배라는 뜻이 나옵니다. 올바른 태도의 예배. 이 뜻을 성경적인 용법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을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풀어보면 하나님께 중심을 둔 마음의 태도 혹은 자세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 마음의 태도 혹은 자세. 예배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행위 혹은 고백을 뜻하니까 이런 뜻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과 맺는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분을 향한 내 마음 혹은 영혼의 자세입니다.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마음의 자세 혹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을 유지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의 태도로 자세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닮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삶은 그런데 자칫 우리를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나 사랑, 은혜나 감격은 사라지고 오직 판단과 정죄, 형식만 강조하는 무미건조한 형식주의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의 중심에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중심에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광을 직접 관계적으로 경험하여서 그분께 완전히 장악된, 사로잡힌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이 내 심장 가운데 살아 있어야 우리의 거룩한 행위는 형식, 행위를 뛰어넘어서 진심, 감격, 진실된 반응으로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조금 어려운 듯 하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경건은 자동차와 그 자동차 엔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 자동차고요, 경건이 엔진이에요. 우리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전시돼서 멈춰있는 자동차, 버려져서 방치된 자동차, 부서져서 그 형태가 망가진 자동차 모두를 뭐라고 부르죠?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모든 게 자동차인가요?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니요. 자동차라면 엔진에 부릉부릉 시동 걸고 엔진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운전함에 거리를 달려서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동차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동차. 거룩은 경건이라는 엔진이 빠져도 모두가 자동차인 것처럼 거룩은 엔진 빠져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식 혹은 위선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심지어 당대 최고로 경건하다라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혼났습니까?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이다라고 비는 받았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그들의 삶을 비유하자면, 아무리 멋지고 휘황찬란한 외관을 자랑한다 해도 그들의 자동차는, 그들의 삶은 그저 자기 위시용, 자기 과시용, 자기 자랑용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엔진의 시동도 걸리지 않고 엔진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심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동차와의 외관으로, 거룩한 모습이란 외관으로 인정받고 우쭐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흉내가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의 외관이 다른 차,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조금 못나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고급져 보여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 대신 우리의 거룩은 경건이라는 엔진이 힘차게 부릉부릉거리면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힌 끈적끈적한, 끈끈한 관계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터지게 사랑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복음으로 내 심장이 미칠 듯이 뛰는 그런 진짜 경건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심장 가운데 경건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을 훈련하고 유지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시동 걸어서 움직인다고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경건이 더욱더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게 뛸 수 있도록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그럼 마치 우리 자동차에서 엔진을 유지보수하면서 관리하듯이 우리의 경건을 유지보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건이라는 엔진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발적이며 기꺼이 행하는 거룩한 행실, 거룩한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경건이라는 엔진이 힘차게 뛰면서 거룩한 삶이라는 자동차가 막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또 다른 영적인 자세가 생겨나며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영혼을 준비하는 마지막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그 시점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실체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가치를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알아보고 그 가치에 투자했던 것만 우리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저 단순히 기다리는 것에서 그 명령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을 어떻게 해요? 앞당겨야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날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날을 앞당긴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요? 1000년? 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1년도 1000년 똑같을 테니까 1년 정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도 베드로가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24장과 25장. 특별히 24장의 초반부에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이 땅에 드러날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조보다 더 중요한 조건 하나를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 이것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이 예수님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코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득히 사랑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고 소원한다면 그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들으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뜻이죠. 물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언제일지 몰라도 그 나라의 오심을 소원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바로 이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며 거룩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건과 거룩은 결국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멈춰있던 자동차의 엔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음이라는 연료를 부어넣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그냥 달려가면서 저 멋있죠?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치고 망가지면 그때그때 하나님과 함께 수리하면서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달려야 할까요? 지금도 여기저기 멈춰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 참된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인생이라는 차를 멈춰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야 한다라고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는요, 달리라고 주신 차지 세워놓고 자랑하라고 주신 차가 아닙니다. 문짝 뜯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바꿔먹으라고 교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험난하지만 길을 뚫고 달려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차, 거룩한 행실이라는 자동차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차를 전시장에 세워놓고 호화롭게 꾸며놓으면서 여러 가지 SNS에 올리며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방치하고 녹슬어서 타이어도 플랫돼서 다 터져서 굴러갈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쪽 문짝, 저쪽 문짝, 앞뒤 범퍼 모두 다 뜯어서 바꿔서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과 교환해서 이제는 이 차의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차를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슬었던, 멈춰 있었던 경건이라는 엔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은혜와 살아있는 연료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보죠. 그리고 함께 달려나가 봅시다. 달려나가는 그 차 안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미리 보기를, 트레일러를 그 인생이란 차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풍성한 공급과 책임지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거리 위에 인생이란 차를 세워두고 엉뚱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온전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좀 가르쳐 주자고요. 이 세상에 뿌리 내려서 그 짧은 시간만 즐기라고 주신 인생, 그 차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 줘 봅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경건이라는 엔진을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자동차에는 정기검진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차에는 정기검사 시기가 훌쩍 지난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내 차가 달릴 수 있는 상태인지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는 어떠한 보수가, 어떠한 수리가 필요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서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외침처럼 그대로 정신 놓고 살다가는 정말 여러분 큰일 납니다. 깨워서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경건과 거룩한 삶의 자세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한 우리의 경건의 엔진 소리를 힘차게 들려주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